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18, 19, 우리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 그 다음에 토기장애, 그 다음에 접부침, 요세 가지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그뭐 예이면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토기장애하고 접부침은 의미를 설명한 것이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직접적인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격이 좋아지고, 어릴 때 상처 있던 거 어떻게 하면 치유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관절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안 나던 머리에 머리카락이 날수 있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단체를, 200만 되는 단체를 홍해를 건너겠구나. 아, 참 감사하다. 이거는 그 역사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저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아, 나하고 관련 있네? 라고 읽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춘향전 읽으면, 아우, 송춘향과 그냥 이도령이 고생했네, 사랑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송춘향이가 우리 엄마야. 예를 들면. 그 읽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장 한평생 살아가면서, 아니, 구원이 뭔지 몰라서 헤매이고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구원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태양과, 아니, 지구와 달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보면 달이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달이 뭐 그냥 슈퍼문일 때는 달이 그냥 그 하얀 부분과 움푹 파인 부분 다 보이잖아요. 지구를 30개를 놔야, 지구의 지름, 30개를 놔야 달까지 갈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더래? 38만 킬로미터인가요?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나요. 그리고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전 천체과학을 좋아하니까, 그 러시아에 있는 가가린이 61년도에 이렇게 지구를 바깥에서 보게 돼요. 바깥에서 딱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지구는 파랗다 그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되냐면 올라가니까 러시아도 안 보이고 미국도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발사한 그 위성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위성이 지금 몇 년, 99년도 정도에 토성까지 갔어, 토성. 토성 그 위치에서 돌아서 가지고 지구를 찍었어요. 무수히 많은 별 중에 그냥 별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별,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북두칠성 바라볼 때 하늘에 별 많잖아요. 그 중에 별한 개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구예요. 그걸 보니까, 아, 만유의 주. 이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신 분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표현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책이고, 그 구원을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을 딱 드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오늘 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리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드렸어요. 이 후손은 우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1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2번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3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의미가 다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우리 구원과 연결돼서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다. 그런 의미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뭐냐면 99세의 잉태에서 100세의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0세가 있습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이 99세에 임신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 애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세면요. 수저 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을 때 아닌가 싶어요. 젓가락 가지고 콩자바나랑 못 집을 그때인데 그때 임신하고 애를 낳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99세가 넘은 여자가 산부인과를 들어든다. 임신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90세 넘은 여자분이 안 계세요. 그렇죠? 넘은 분이 산부인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내밀고서 다니는 거예요. 상상임신이거나 비만이거나 진짜 임신했겠죠. 실제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희망 가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랄까 한번 믿어볼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내가 무슨 뭐 로또를 딱 사가지고 갖는 희망 있잖아요. 희망. 아 이거 한번 당첨만 돼 그냥 아주 그냥 장난 아닐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희망이 믿음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 그런 희망을 말한 그냥 어느 순간에 툭 그냥 갖게 되는 단순한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뭔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구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구원을 말하고 위해서 앞에서 샘플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품 집에 가서 샘플 한번 발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보고서 발라보니 괜찮은 거예요. 이거 하나 주세요라고 말을 모를 해요. 이거 진짜 진품을 큰 걸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샘플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서 우리는 우리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구원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았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능통해서 아볼로처럼 전달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그 성경 공부는 그 말씀 운동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답이 안 오고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의 삶이 변화가 없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문제가 계속 삶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그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 그러면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말하고 지금 눈이 지금 몇 주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할 게 없어 할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의미가 크다. 보면 볼수록 뭘 느끼냐면 이거 지금 4장 말씀이요. 25절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했다가 또 지나가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머뭇거리고 했다가 또 지나가다가 또 내용을 보고 하는 이유는 뭔가가 전달을 하면 할수록 아 뭔가가 계속 미진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뭔가가 다 전달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다가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한 절씩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라 섬든 중에 맺었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희망 가졌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냥 내 병날 거라는 믿음 중요하죠. 또 내가 성공할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 자녀니까 중요하죠. 나에게 우리가 있는 한참 얘기하던 사도 팔자 운명에서 구원하셨고 사단의 세력에서 내가 늘 시달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 믿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상처가 너무 많고 내가 영혼이 너무너무 어두운데 너무 시달리는 게 많은데 이런 곳에서 좀 건강한 정신 상태로 내가 불면증이 많은데 불면증이 사라지고 온전히 숙면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되어주는 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영식아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너 십자가에서 내가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한다라면 또 잘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성경에다가 가두어놨어요. 성경으로 다 쏟아놨어요. 이거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계시란 말을 말할 때는 잘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는 성경으로 다 표현됐어요. 이 말씀을 읽는 차원의 계시를 말하는 거 우리는요. 말씀 못 알아먹었니 이 말씀이 아 믿음이 생길 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그런 특별한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쓰게 할 때 모세가 아브라함을 경험 못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계시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오리무중인데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아니, 그냥 그런 거 없이 모세가 받았던 그 계시처럼 말을 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상당하게 신학적으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계시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인 거예요. 믿음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현실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다른 걸 믿으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건 믿음 아닙니다. 또 믿음은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이 땅을 보니까 썩어 빠졌어. 여기 살지 않고 내가 그냥 이거 그냥 눈 감고 살아야지. 멀리 자연인처럼 산속에 가서 지리산 산골에 가서 혼자 밥 해먹고 살고 무슨 뭐 개구리 먹고 사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관망주의도 아니에요. 뭔가 득도한 것처럼 아이 자식들 이래가면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뭔가 본인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아닙니다. 불교는 주로 산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유교 정책이 커서 불교들은 이단 취급받았어요. 그 불교들이 절들이 도심 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체가 다 유교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엄청 탄압을 한 거예요. 그들이 산속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산에 있는 거 그래서요. 지금이야 뭐 도심지 많이 있지만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뭘 도피하거나 뭘 이 땅을 무슨 뭐 도외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은 당당하고 당당하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용광로 앞으로 점점점 다가설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갈수록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담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되어진 거예요.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숨겨주신 거예요. 그게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 앞에 서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동물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피력을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높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약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후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보다 430년 전에 앞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야. 마태복음 1장 1절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이 가능했던 그 이유 이삭 때문이에요. 이삭이 가능했던 그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성경을 구약을 볼 때 항상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늘 눈에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항상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1번. 1번이 누구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침받은 그 1번이 누구냐? 그 1번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그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받았으니까 우리 할례받아야지. 이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믿었구나.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믿어야지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인 거예요. 그런 자존심과 자긍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고 아브라함을 세웠고 아브라함이 허락해 주신 그 약속해 주신 그 언약. 그렇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친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을 누가 믿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하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얘기는 단순한 희망, 단순한 소망,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임을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볼 때마다 발견하는 거야. 아, 아브라함이 저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구원받는 것이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저렇게 믿었다는 전 믿음을 어렵다고 여겼구나.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바랄 수 있는 것을 믿는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바라면 되지 그냥. 그렇잖아요. 제가 이따가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사업을 봐도 그렇고 자녀를 키워도 그렇고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어떨 때 문득문득 보이지 않는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될지 말지 사업을 하면서도 뭔가 아리송하고 어리둥절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똑같이 그런 상태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은 거라니까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고 여겼던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때는 성경을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말씀을 여기에 담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담아 주신 거예요. 이걸 담아 주시려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세밀한 거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오른발부터 아침에 여러분 내려오실 때 오른발부터 디뎠나요? 왼발부터 디뎠나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처럼 내가 뭐 할지 말지를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성경들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도움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18절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는데 바랄 수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 믿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 뭐 엄마 아빠 생일 되면 뭐 해줄게 그래요. 뭐 생일 엄마 아빠 생일 감사해요. 뭐 날 낳아줘서 감사해요. 동생 안 때릴게요. 뭐 그 편지를 주고 돌았으면 때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이상의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어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실패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영적으로 어느 날 그 사람의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예배의 실패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 뭐 모세야 뭐 아브라함아 이삭을 드리라 하찮게 여기는 거야. 하, 뭐 올라가면서 막 온갖 불평을 말하면서 막 그냥 돌 막 그냥 발로 차가면서 막 가면서 나무를 발로 펑펑 차가면서 이럴 수 있냐고 따지면서 올라갔다라면 하나님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묵묵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이 후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삭을 드릴 그 시간까지도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가는 그 길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억지로 참고서 그런 게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봤던 말씀이긴 한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후손이란 얘기는 실제 아브라함의 같은 혈통을 말하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후손들을 말하는 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홍해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같지만 저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렇죠?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지은 죄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도 그렇게 그런 믿음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있던 그 사실로 계속 인정만 되어지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주는 의도가 있지만 말씀이 우리 코앞에 온 이상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발견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막 읽는 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읽혀지는 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후손, 우리가 후손이란 말을 할 때 그냥 후손이란 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 이걸 믿을 때, 아, 내 자식 중에, 아, 나를 통해서 오는 그 후대 중에, 아,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희미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내 후손을 통해서 내 혈통을 통해서 올 그 씨, 내 자손, 후손 저는 뭐 예를 들면 도운되었나 아들 세 명 있습니다. 최씨 가문이 막 번체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뜻은 잘 안 보여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갈지 이 아이들이 난 아이가 어떤 아이가 생길지를 뭐 감잡을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주신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을 형편도 아니고 자식이 친자식이 정말 한 명도 없고 언약의 씨가 하나도 없지만 후손들을 통해서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누굴 믿었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우리가 보는 언약보다 희미했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생각했을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메시아 올 것을 믿은 것이지 우린 메시아가 그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복음서 초반 다 나와 있고요. 그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으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달달달 외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의미가 계속 커져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계속 커져 보이고 확대돼 보이고 내게 점점 뭐랄까 의미 있게 보여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막 믿음을 잘하려고 막 그냥 매일 암송하고 아침마다 막 예수 그리스도 100번씩 고백하고 그리고 막 시대마다 막 기도하고 막 성경을 맨날 기도수업 통해서 막 큐티를 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극동방송 듣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이 말씀이 계속 믿어지고 커져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안 자라요. 안 자라고 믿음이 안 자란다는 그 외적인 증표가 뭐냐면 작은 환란 문제에 쾅 넘어져요. 쾅 넘어지고 하는 첫 번째 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가 나한테 분명하게 안 다가오는데 내 구원의 확신이 다가오냔 말이야. 다가오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이게 막 희미한데 내 믿음이 선명해진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 중심의 믿음, 사단 세력의 어떤 위주의 믿음, 그리고 성공하는 위주의 믿음, 이 자체는 하나님의 명확한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면 다 될 부분들을, 어제 목사님 말씀했죠.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인데, 계속 간접적인 것들이 해결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계시다고 인정하는 방식은 성경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새벽에 어려운 말씀 같지만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는 율법이 없던 이방 민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문, 최씨 가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하나 한 명도 없어요. 따져보니까 전주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 가니까 전주 최씨의 뭐 처음이라는 집도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아, 여기가 그 전주 최씨의 발원지구나. 그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북에 살았다. 그걸 알게 됐어요. 족보를 통해서 보면서. 아, 집안에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인물 없어요. 왜? 원래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원래 제외됐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뭐가요? 마태복음 나온 그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시간 나서 적어놓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의미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희망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의 실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진짜 낳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자연스럽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보면 알잖아요. 보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이 부모가 내 부모인지를 알려고 연구하거나 무슨 DNA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면 알잖아, 보면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막 해보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불확실한데 그냥 믿어볼까? 아, 한국 좋아지겠지 뭐. 아, 언젠가 통일될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얘기는 확신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확신. 아,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실한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속에 있는 믿음의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믿어볼까 막연한 희망 막 불안하니까 막 안 들려. 나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무서우니까 막 마늘 들고 십자가 들고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느님께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겠다라고 믿음이 작지만 그렇게 믿을 거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을 드리면서 주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 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믿음은 확신 갖고 우리를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돼요. 그렇죠? 막 흑암을 막 꺾는 위주의 믿음 가진 뭐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었던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게 가장 큰 신앙의 가장 큰 믿음의 기준인 것처럼 막 흑암을 꺾는 것이 믿음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따르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못 돕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뭐 하자!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믿음을 율법으로 주신 것이라면 믿음을 막 해야 돼요. 왜? 율법의 행위니까. 믿음을 율법으로 주신 것이라면 율법과 무슨 다른 바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율법처럼 주셨다라면 이것 또한 우리 행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은혜를 율법처럼 주셨다라면 율법을 은혜를 준수하고 은혜를 지켜내고 은혜를 막 추구해야 되고 은혜를 막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다면 은혜 또한 율법이 되는 거야. 성경에서는 경건치 않은데 경건하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을 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값없이 주셨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막 행위로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은혜의 의미가 뭐냐?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막 몸에 막 그냥 핏자국이 나고 막 까지고 잘라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흔적이 있다라면 더 잘 믿겠냔 말이야. 그런 상황도 아닌데 바랄 수 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 향해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긍정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이 아닌데요. 다시 내용 구절 찾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은 언약이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언약 가운데 그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고 믿음을 드린 거예요. 멀리서 보고 기뻐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처럼 분명하게 본 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 13절이야? 13절. 13절 같이 한번, 맞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이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또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을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보고 기뻐한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멀리서 보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리스도가 나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면 멀리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태어난 지 모세가 430년 뒷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봤는데 불과 멀리서 볼 정도로 뭔가 희미한 거야. 근데 그 희미한 그 불꽃을 딱 붙잡고 그 믿음을 드리기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도 의롭다 하게 받은 그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다시 넘어가세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강하여져서 믿음으로 단단해져서 그런 의미요. 믿음이 주어지면 강해집니다. 그렇죠? 외유내강. 부드러운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 든든해지죠. 결국에는 그 든든한 믿음이 주의 재림의 기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견고해지고 든든해진 그 믿음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게 되고 주춤거리게 되고 어정쩡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떡 장중에 붙잡고서 이끄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대적하고 누가 송사하고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죠? 믿음은 확신하고 믿음은 우리를 의탁하고 믿음은 순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막힌 담을 허셨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각각 개개인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6개 모든 교회가 주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성경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선명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고 또 이간 가운데 인생을 드리고 있는 전 세계 나라와 또 대륙에 있는 합당한 자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동일한 중심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또 많은 사역과 또 교회에 연결된 또 있는 여름의 성경학교 등등에게 은혜를 대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담을 도와주시고 성경의 복음이 더 명확하게 증거되고 증언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윤교 장로님과 김정채 목사님과 박준산 성도님과 또 변미래 권사님에게 은혜를 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발견되어지며 더 주를 영화롭게 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두에 계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합당한 자를 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모든 성도가 쓰임받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삶을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